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인류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마지막 주에 있으며 오늘 성지주의를 기념하고 있으며 또 승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 주변에 있었다면, 교회에서 자랐다면 이것은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혼란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는 흥미를 느낍니다. 종종 제가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분에 대한 무언가를 보거나 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떠들고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두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뜻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이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넘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우리 대부분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읽을 때 의미를 향해 바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전에 말씀을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관찰한 중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신 다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신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은 예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겉옷에 종려가지를 던지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과의 정말 다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정말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여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동정심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의 눈을 뜨는 것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인들이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칭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이 군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제목을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용된 것은 처음이고 예수님은 그 칭호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은 그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여 왕권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은 일로 볼 수 없습니다. 점령과 압제를 받는 국가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발표한 것을 우리는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장을 예수님이 주선하거나 조정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자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리라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베페지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로 외곽에 있는 두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동물을 키웠는지 어디에 보관했는지 아셨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당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혼합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칭호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집, 우리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방식대로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재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대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왕관을 쓰거나 아니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십시오. 부하이 되십시오. 가이드가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단지 믿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의 깊숙이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당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힘세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그러나 부드럽게 오십니다. 사실 여길 보면 복음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인이 타는 것은 당나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왕을 대신하는 신하. 그러나 구원은 왕의 종이 자리에 있을 때 옵니다. 그것이 왕 예수의 역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지위를 취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뿌리를 뽑으십니다. 이것을 볼 때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예상치 못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라나는 따뜻함입니다. 성장하는 존경심입니다. 신뢰감이 커집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권세를 잡았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정복하셨다면 그들은 돌아서서 다른 노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한 모든 것이 로마에서 해방된 것이라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이 왕은 평행한 왕국인 새로운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왕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보다 높으나 너무 낮으신 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온유한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이나 다른 사람들의 길과 너무도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강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구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약할 때 겸손함이 생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약할 때 그리고 약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바울로가 쓴 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더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되고 우리는 힘있게 되었습니다.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